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안드리 에르막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양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휴전과 종전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정상회담 파행으로 불발됐던 우크라이나 광물거래 협정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다만 협정 체결이 꼭 필요한 이번 회담에서 꼭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휴전의 일환으로 흑해에서의 교전 중지와 상대방 영토 등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중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AP통신이 복수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번 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달에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당시 러시아에 3년 반가량 구금돼 있던 미국인 마크 포겔 씨의 송환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지역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밤사이 모스크바 지역에서 91기, 쿠르스크 지역에서 126기를 포함 총 337개의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이 로보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드론 공습으로 모스크바주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에 대한 적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 격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니즈니노브고로드 소재 공항의 모든 항공편들이 한때 운항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밤사이 러시아군이 126개의 드론과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 공군은 이 탄도미사일들과 드론 79기를 요격했으며 이와 별개로 전자전 장비를 통해 35개의 드론을 경로 이탈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추되지 않은 드론 12기가 목표물을 타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이 공습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하고 남부 오데사 지역 내 연료 저장시설, 북동부 하르키운의 농업용 저장시설 등이 화재 등으로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내 30여 개 나라 군 고위 관리들이 오늘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군 창설 방안을 논의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날 회담에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군 참모총장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AP통신은 프랑스군 관계자를 인용해 호주와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초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뒤 활동하게 될 국제군의 규모와 주둔지, 상황별 군사적 대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몇 시간 또는 며칠 내로 제공될 수 있는 중화기와 탄약 비축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이 아닌 유럽의 책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중동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을 갖고 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테미 브루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면담에서는 과도정부와 축출된 독재정권 추종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안정과 1년 반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방안도 논의됐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 가자지구 사태 해결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하마스의 역할이 주어져선 안 된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달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미국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 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알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설명을 참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태의 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계속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이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아니타 히퍼 EU 대외관계청 수석 대변인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위험을 고조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 고조를 삼가고 주요 당사국들과의 외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3월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군이 3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0일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미한 연합 프리덤 쉴드 훈련 첫날 이뤄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무기 선적 장소로 알려진 곳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대형 선박에 실렸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9일 길이 150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린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이 선박이 선체를 밀착한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선박보다 긴 길이로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이 이들 컨테이너를 선적 혹은 하역 중이란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특히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옮겨진 후 다시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다섯 번째입니다. BOE는 지난 2023년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처음 포착된 이후 이날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62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해 인근 다른 부두에 정박한 선박을 제외하면 순수 북한 전용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35척입니다. 통상 선박 한 척당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대략 600개인 점으로 본다면 실제로 러시아로 향한 컨테이너는 대략 2만 1000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우드 전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18,000개 분량의 컨테이너를 거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발언 이후 라진항에는 선박 8척이 더 드나들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거래된 컨테이너가 실제로 2만 개를 훌쩍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과 컨테이너만으론 북러 간 무기 거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곳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1변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서해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0일 서해 석도 북부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선체를 맞댄 165m와 60m 길이 선박이 보입니다. 이들 두 척이 접선한 곳은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망망대해인 이곳에서 두 선박이 선체를 바짝 붙인 겁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해상을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발행한 보고서에선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들 선박이 유엔 금수품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이 일대에선 길이 50m 이하 선박만이 선체를 밀착할 뿐 이번처럼 대형 선박이 환적 의심 장면을 연출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북한 해역에서의 불법 행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든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과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이 북중러의 핵 위협에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북한의 대응에서는 B-61 전술 핵무기와 핵무기 탑재 순항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발표한 적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전술핵 전진 배치 필요성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개별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개발하고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러가 점점 다양한 핵 위협을 제기하고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보유량은 1000기에서 2000기에 달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 보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200개 미만의 핵탄두를 서유럽에만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의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비전략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적의 전술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3대 핵 전력, 즉 전략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는 적국의 전술핵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략 핵으로 적국의 전술핵 사용에 대응할 경우 극적인 확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냉전 당시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은 소련이었지만 이후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의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러를 겨냥한 다양한 전술의 역량으로 공중, 해상,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0일 VOA에 특히 북한의 대응에 배치할 전술 핵무기로 B-61 전술 핵폭탄을 거론했습니다.
So for North Korea, I think what you really need is a return of the B-61 nuclear gravity bomb.
이어 적의 방공망을 피해 북한과 중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대치 능력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위력의 순항미사일을 전군에 배치해야 하는데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러한 전술핵을 배치할 장소로 미국령 괌과 한국, 일본을 꼽았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having a conversation with our allies in Seoul.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ing these systems.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미국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에 따라 전술핵을 대거 폐기했고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도 이때 철수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수십 킬로톤 내외의 저위력 핵탄두를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폭탄 등 단거리 투발수단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략핵무기는 고위력 핵탄두를 장거리 투발수단에 탑재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간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미국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이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10일 미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디션이 뭐냐면 저희 쪽이 확실히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해야 된다. 디션 그게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비핵화는 디뉴클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약속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 ultimate goal 그거를 저는 그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그게 골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대신해 한국에 부임한 윤 대사 대리는 이날 미한의회 외교 강화를 위해 출범한 한국 국회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 창립특별대담에서 미한 대화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윤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당시 북한과의 딜을 끝내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그분은 꼭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점은 미북 1차 정상회담인 싱가포르와 미북 2차 정상회담인 하노이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미북 간 대화 시도를 해볼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봐요. 그 미국이 북한하고 얘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컨설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 다 워싱턴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 수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교라는 것은 정치적 정상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전에 할 일이 너무 많고 까마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과 한국이 미국 시장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하는 투자국이라는 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본토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디지털 서비스와 농업, 액화 천연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부문에서 미국의 수출 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선업 등 한국의 대미 투자, 미국의 한국 시장 투자 등 양국 간 투자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third area is really political area where I mean the reality is that the biggest U.S. competitor is China.
윤 대사대리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이나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이것이 러시아와 맺는 딜이 어떻든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요소, 요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면서 대미 전략무기 체계들을 망라한 국방발전 5대 과업들이 모두 실제 진행 중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리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무력 강화를 과시하는 최대한의 카드로 이를 한층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핵 추진 잠수함을 일부 공개하면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발전 5대 과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과업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핵전략무기 개발,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을 뺀 나머지 과업은 그동안 꾸준히 개발 동향이 공개됐지만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까지 공개됨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5대 과업이 모두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이 5대 과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건 북한이 천명한 대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개발이 완수될 것인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과업들의 완성도를 놓고 각기 다른 견해들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안에 완수한다는 북한의 당초 목표는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수차례 발사를 한 만큼 이미 상당 수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고체연료 ICBM은 2023년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해 10월에도 화성 19형이 발사되는 등 개발 동향이 꾸준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발사 ICBM과 달리 수중발사 ICBM의 경우엔 북한이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김군옥 영웅함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발사 플랫폼에 대한 강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이 2023년 11월 첫 정찰위성 발사에 겨우 성공한 이후 지난해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5월 발사에 실패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더 이상의 발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올 들어 겨우 외관 일부를 보인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가 오커스를 결성을 해서 영국,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오커스 결성 시기가 2022년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호주산 핵추진 잠수함의 진수 시기가 2030년대 중반입니다.
이 김 기자, 이들 5대 과업이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대미 협상을 해봤던 북한으로서는 이를 압박용이든 협상용이든 유효한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5대 과업이 북한의 대미 핵 억지력을 단기간 크게 상승시킬 만한 수준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압박하는 카드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억제 수준에서의 어떤 핵무기 보유 정도가 아니라 현재 핵 공격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억제 쪽으로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5대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당장의 위협이라기보다는 향후 닥칠 수 있는 위험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확대와 실전 배치된 핵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하고 재래식 전략까지 확충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뭐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5대 전략무기보다는 오히려 개발해서 지금 실전에 배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운영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무기들이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5대 과업이 미국과의 군축 협상 카드로 쓸 정도가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장영석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공개한 5대 과업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마무리된 사업은 없다며 이번에 선을 보인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설사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통째로 받아온다고 해도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5대 과업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카드가 될 수 없다며 미국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판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정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과연 5대 과업들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지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변수로 떠오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건 향후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비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파병과 포탄 등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전략무기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넘길지 의문이라며 설사 일부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가 아니고 미래에 있을 기술 협력, 기술 이전을 위한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북한의 기여,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법률적 기초와 지향성, 취지를 고려할 때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민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북한의 추가 파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도 강해질 것이라며 북러는 향후 동북아를 무대로 한 군사협력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서 필요한 기술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북한인권 단체들의 견해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울라 판팔로니 유럽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 부실장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주요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팔로니 부실장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의 가족과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옥 씨의 형 김정삼 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위원회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달 초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사안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팔로니 부실장은 지난달 27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 보낸 답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귀하의 제안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결의안 초안 최종안은 귀하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 침해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고 이들을 포함해 모든 납치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살상무기 제공을 규탄한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 판팔로니 부실장 답변과 관련해 BOA에 이유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왔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등 북한인권 책임 규명의 오랜 지지자였다면서 이유가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할 것을 천명한 것은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2003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2005년부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8차 인권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6, 2007년 두 회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모두 20차례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자 방광역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EU가 연례 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 미칠 여파도 주목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영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을 거듭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지원법이 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s just a waste of mone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인텔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배했었지만 이제는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시장을 가져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국도 약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 액트가 형편없다면서 몇천억 달러나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이 법을 폐지하고 남은 예산을 부채 감축이나 다른 사용처에 충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심 기자, 이 반도체 지원법이 어떤 법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2022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무렵 미국 상무부는 330억 달러 이상 지출을 결정했고 미국 인텔의 최대 78억 6천만 달러, 타이완의 TSMC의 66억 달러, 미국 마이크론의 61억 달러,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의 47억 4,500만 달러, SK하이닉스의 4억 5천만 달러가 각각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지원법, 트럼프 대통령은 왜 폐지하고자 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세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이 정부 자금의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하면 재원은 재원대로 확보하고 일부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최근 발표한 미국 내 천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꼽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내 기술 기업 CEO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HP와 인텔, IBM, 퀄컴 등의 CEO들이 이날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CEO들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이들 기술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 입법의 역할을 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과의 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미국이 기술과 AI 분야에서 세계의 패권을 잡고 동시에 임금이 높은 제조업의 고용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이 법의 통과를 추진했던 공화당의 토드영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반도체 지원법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기반으로 TSMC나 인텔의 복수의 공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 애리조나주의 그레그 스탠턴 하원 의원은 TSMC의 천억 달러 규모 투자는 이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법이 의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 의석수 우세는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이 법에 따라 투자의 혜택을 받는 곳에 공화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요구에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은 반도체 지원법 폐기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미국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이미 시작했고요. 여기에 각각 370억 달러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이 두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데요.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현지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 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정책을 재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앨런 전 보좌관님,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Well, first, let me just say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rump's second term and first term are quite stark. Remember last time.
우선 트럼프 2기와 1기 사이의 차이점이 상당히 뚜렷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것 자체에 꽤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적응하는 과정에 있었죠. 연방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러시아 문제와 다른 사안들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득표수에서 과반을 확보했고 선거에서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언론은 여전히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그를 어떻게 반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는 확실히 내각과 측근들 사이에서 충성심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정보다는 극적인 변화를 우선시했는데요. 미국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특히 경제 문제까지 확장되는데요. 그는 관세와 경제 관계, 그가 미국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방어 상태와 미일 미한 간 방위 관계의 건전성 등 전통적 안보 관계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유럽과 전 세계 동맹국들을 상대하는 방식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는 자주 미국이 착취당하고 있고 불평하며 동맹국들의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할 걸 요구하고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할까요? 그가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아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려 할까요? 이런 문제들은 그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극적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상식적인 변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외교정책에 따라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나이더 소장님, 미한 군사동맹과 미국의 대북 억지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we can imagine changes. Mr. Allen mentioned the first of the three T's that I think characterize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앨런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한 관계를 특징짓는 세 가지 T 중 첫 번째를 언급하셨는데요. 또한 극적 변화란 키워드도 언급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T는 거래주의와 트럼프 중심주의입니다. 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협력의 기반을 공동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적인 승패의 관점에서 관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래주의를 미한 관계에 적용할 겁니다. 경제 영역과 그가 연설에서 밝힌 대로 교차 이슈 연계를 활용해서 안보 영역 모두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중심주의란 미국 중심, 트럼프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세력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국제정치의 균열 지점에 위치한 국가와 지역에 큰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타이완,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앨런 전 보좌관님,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점에 한국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I think so. I think especially if Korea leans in on shipbuilding. I've noticed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that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선업에 집중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지난 몇 년간 더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방산 기반 부족 문제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대화는 대개 이렇게 바뀌죠. 오,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야라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되면 새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도체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타이완 TSMC, 소프트뱅크,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이 모든 다양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생각하는 거래주의가 바로 그런 방식인 겁니다. 만약 기업과 국가가 미국에 와서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그를 상대하는 일정한 방식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덕분에 지난해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0.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새로운 방위비 분담 논의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나요?
It could be. I mean, on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I would argue has emerged in the context of President Trump's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슈 연계 요소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적용이 지연된 건 이들이 국경 보안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미한 방위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이전 논의에서도 한국이 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조선업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주 끔찍한 법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이런 정책 변화 한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of course, Samsung and SK Hynix were recipients of subsidies under the CHIPS Act.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 think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차이점은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당근책을, 트럼프 정부는 관세 위협이라는 채찍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일단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죠. 따라서 그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기업들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도 광물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앨런 전 보좌관님, 이 같은 안보와 경제 균형 전략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한국에는 안보 분쟁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까요?
I think so. I think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take a fresh look at everything. Remember his first term, he was interested in pulling out of Afghanistan.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죠. 그의 첫 임기 때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원했고 시리아에서도 철수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토에서 미국의 상황을 재정립하고자 하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도 병력 주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안보 문제보다 경제 문제를 훨씬 많이 신경 씁니다. 그가 아시아에서의 안보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나쁠 것이란 걸 넓은 의미에선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바이든 대통령처럼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미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참모들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도 이 문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새 행정부 및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때 이건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경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그 힘을 다른 곳으로 투사할 수 있고 결국 한국과 미국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 이런 주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겁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법은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d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has a different attitude toward geopolitics from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에 대해 워싱턴의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국제 지도자들보다 위험 감수 수준이 높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상황을 기회로 삼으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가 김정은과 접촉했던 사례에서 이미 이런 일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죠.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지만 분명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지원 관계로 인해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또한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정은과 어떻게 접촉할지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그와 푸틴과의 관계에 달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김정은이 푸틴을 신뢰할지, 푸틴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앨런 전 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서 중국과 북한이 한국과 영내 다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시험하려 할까요?
I think so. I think we are really worried about what China is up to with many of its exercises.
아마 그럴 겁니다. 중국의 최근 많은 군사훈련과 허전적인 언어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는 보는데요. 그들은 종종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능성들을 계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에 대한 공약을 시험해보려 할 겁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큰 타협이 이루어진다면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대북 압박에 적극 협력해 왔었는데요.
Well, the problem with a major power-centric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for South Korea is that South Korea is a middle power.
한국 입장에서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관계 접근법의 문제는 한국이 중견국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점점 더 미한 관계 역시 미중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맥락에서 관리될 것이란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한국 지도부는 미중 관계의 접근 방식과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신호에 초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미한 관계가 미중 관계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길 원할까요?
Well, broadly speaking, I think not only Trump, but probably the Amer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wants and expects South Korea.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 수립자들 전체가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초점이 된다는 건 한국이 미중 관계 문제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한국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접근할 때 지니기를 원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서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선임 보좌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에 대해서 공군 참모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공군은 이어 오늘 사고를 낸 전투기 조종사들이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사고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에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투하한 사고는 사상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총장은 공군 사상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전적으로 군의 잘못임을 인정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총장은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도 거론했는데요. 네. 500파운드 폭탄 4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지휘관리 책임자는 부하들이 8발의 폭탄을 투하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예, 공군은 어제 사고 중간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네.
사고를 낸 전투기 두 대의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요. 이후 3단계에 걸친 재확인 절차도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표적 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끼고도 정해진 탄착 시간에 맞추느라 폭탄 투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사고부대 지휘관인 전대장과 대대장의 지휘와 감독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공군은 조종사가 잘못된 표적을 입력해서 오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사격 훈련 때 부대 지휘관에게 비행 계획과 임무 결과를 대면 보고하게 하고요. 대대장이 브리핑에 직접 참여해서 임무 준비 상태와 수행 능력을 점검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두 대는 지난 6일 오전에 군산 공군기지에서 포천으로 비행했고요. 이곳에서 각각 4발씩 총 8발의 MK-82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폭이 됐고 그 결과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29명이 부상하고 주택 5채 등 민가 7가구가 파손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 달걀을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달걀이 미국에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달걀을 수출하는 것이죠?
예, 충남 아산시인데요. 아산시는 관내 농업회사법인의 특란 33만 5천 개를 미 동부 조지아주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계란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농무부와 현지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달걀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저도 요즘 슈퍼마켓에 가면은 달걀값이 올랐다는 게 조금 느낌이 오는데 정확히 미국 내 달걀값이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예, 지난달 발표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3% 올랐습니다.
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5%가 올랐는데요. 1년 전만 해도 12개들이 한 묶음에 3달러가 채 안 되던 달걀값이 무려 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내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얼마나 많은 달걀이 수입되어야 할까요?
예, 한두 달 안에 7천만 개에서 1억 개를 수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도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달걀이 부족해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아시아 쪽은 사정이 좀 나아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 농무부의 문의에 매달 160만 개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